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시온에 대루가 있는 자의 복. 성경 봉독은 시편 84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텍사스 서덜랜드 스프링스에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그 괴한이 난입해 가지고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가지고 약 50여 명이 평화롭게 예배드리는 그 시골 교회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약 27명이 죽고 25명이 중상을 입고 그야말로 전 교인이 큰 상처를 입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도시가 전체 인구가 한 350명밖에 되지 않는 그야말로 시골이고 시골에 있는 평화로운 교회였는데 이와 같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불행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는지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사탄의 세력이 좋아하겠어요. 그날따라 매일 교회, 매주 교회에 나가곤 했는데 교회 안 나간 사람이 내가 교회 안 나가서 살았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인터뷰를 하니까 얼마나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날에도 그러한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과 유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통쾌했습니다. 이제 예수는 없다. 이제 메시아는 없다. 이제 그가 주장하는 교인은 없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그들은 떠들면서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부터 전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더 좋은 세계를 완성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믿음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이제 예수를 죽였으므로 그가 주장하는 교회는 사라졌고 그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사라졌다고 이제 오호라 우리가 승리했다고 노래 부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자들을 무차별 총격 살해하여 곤란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것이며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텍사스 이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퍼스트 바프티스 처치의 성도들도 그들이 괴롭게 총을 맞아 죽어갔지만 그 순간에 성령의 위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 있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모습, 천군 천사들이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듯이 비록 예배드리다가 교환에게 총에 맞아 죽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 했을 것이며 그들은 이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생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83편 Psalm 84 시편 84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교회에 들여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소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인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상징은, 그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집에 거하고 싶다,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 주의 궁전을 사모합니다, 거기에서 매일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경배하고 있구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84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역대하 7장에서 이렇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 그의 마음과 눈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그 성전을 우리 평화장로교회로 대체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지. 우리가 다른 것 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무슨 문화적인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 무슨 뭐 크고 화려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오직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감동받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그래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그 장소를 보고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내가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기쁨의 즐거움의 교감이 나누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자는 그 성전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소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전에 이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아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예배드리던 시절을 그리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가대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평화롭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평화장로교에서 정말 평화롭게 아무런 스트레스 없잖아요. 뭐 누구한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정말 평화롭게 감사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 또 맛있는 애찬을 먹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시인이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리했는데 지금은 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이방 신상에게 바쳐지는 우상을 먹으라고 하고 우상 제물을 먹으라고 하고 그야말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그러니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주여 다시 한번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건강할 때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게 우리의 뜻과 같지 않게 어느 날 육신이 쇠화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양로원에 입원해 보세요.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또 여러분이 원치 않게 혼자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보세요. 정말 예배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있을 때 잘하라고 했죠. 건강할 때 우리는 내 다리가 걸어갈 수 있을 때 내 입이 말할 수 있을 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바로 그러한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 새 힘을 얻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에 그 또 다른 그 상징으로 우리가 살펴보자고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성령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전, 내 안에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나는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또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는 한 성령님을 더불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성령님 내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전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주께 힘을 얻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평화장로교회에 거하는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깨달으며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집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힘을 얻고 싶어합니다. 힘이 있기를 원하죠.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지 않습니까? 막 대단한 경력들을 쌉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막 유학을 왔죠. 그래서 막 영어하고 MBA하고 그와 같은 스펙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풍부한 경험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사회적인 경험, 비즈니스의 경험 그것으로 자신감을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자기의 힘을 삼습니다. 권력자는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의 권력이면 모든 게 통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힘이 되고 그의 자랑이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인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힘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힘은 그것에서 기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그런 것에서 힘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대단히 큰 난공불락의 큰 성이었어요. 강대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씩 돌고 무너져라 하니까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난관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은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었습니다. 야, 우리가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저 아이성 하나 못 이기겠느냐.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건의를 합니다. 다 올라갈 거 없습니다. 3,000명만 갑시다. 아, 그래 3,000명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아이성에 갔는데 정말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38명이 즉사했고 그리고 쫓겨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고 막 엎드리면서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기 때문이다. 아간이 하나님께 여리고성 공략할 때 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그 중에 좋은 것을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 감추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보고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할 때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패합니다. 내가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사소한 일에 여러분이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누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힘입는 것입니까? 바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됩니다. 5절이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골프에서 말이죠. 골프를 잘 치려면 이 허리 각도가 딱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머리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폼대로 치면은 볼이 딱딱 맞습니다. 만약에 이 폼이 흐트러지고 머리가 왔다 갔다 하면은요, 그 사람 골프 전혀 못 칩니다. 공이 맞질 않아요. 신앙에도 신앙생활 하는데 뼈대가 있습니다. 신앙에 폼이 있어요. 그 폼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첫째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가 나락의 수렁이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힘입고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뼈대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ABC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러면 다시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원을 아뢰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메마르고 내 마음이 나약해진다면 그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둔감해져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강대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조그마한 아이성 군사들에게 패하고 그들이 기절 초풍하고 두려워 떨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두려워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그냥 온갖 그냥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미제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지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직전에 박하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메마르고 어떤 때는 목마르고 그리고 어떤 때는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떠밀려가기도 하고 그 죽음의 골짜기였는데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메마른 때에는 샘물이 있어서 그 샘이 있게 해주시고 또 홍수 때에는 그 강이 내어서 다 지나가고 거기에 꽃이 피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통과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했죠. 참 그 춘공기 2월 3월 되면 참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4월 그때 이제 보리가 나기 전에 그래서 보리고개라고 합니다. 보리가 나면 이제 보리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민자들에게도 인생의 보리고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마 50대 후반에서 65세 되기까지 어쩌면 61세 되기까지 소셜 시큐리티를 받아야 되는데 이 나이가 안 돼서 못 받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잡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 기간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이 자녀들에게 의존할 수도 없고 자녀들도 각자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59, 60, 61 또 소셜 시큐리티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65세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눈물의 골짜기일 것입니다. 그때 잘못하면 몸이 상하기도 하고 그냥 그 미래가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언제나 신앙의 ABC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길 사모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새 힘을 얻습니다. 참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능력이 없다. 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가진 게 없습니다.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 상태에서 영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루저라고 하죠. 패배자. 그렇게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 저는 백이 없다 할지라도 스펙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자랑하는 지식이나 물질이나 그 외모나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할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위축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위축되어?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야. 내게는 예수가 있어. 내게는 힘의 근원이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원주 통신 훈련소에서 또 4주간 훈련을 받는데, 이 사병들은 모이면 왜 이렇게 자랑을 하는지, 뭐 누구는 원스탑 백이 있대더라, 누구는 투스탑 백이 있대더라, 누구는 뭐 부모가 잘난 사람이더라. 저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 그렇지만 우리 어머님 얼마나 기도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 속으로, 야 이놈들아, 내 백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고 보자. 그런데 훈련이 끝나고 각 부대로 배치를 받는데 그 장교가, 호출하는 장교가 권병록 육군항공학교 딱 그러더니, 야 육군항공학교 누구야? 야 너 제일 좋은 데 간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육군항공학교에서 정말 주일학교 잘 관리하면서 시도 쓰고 기도도 하고 정말 행복한, 그리고 공부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힘입기 위해서 시온의 대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시온의 대로를 간직하고 있지 않냐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힘입고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라고 마음에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생각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 내가 여기서 죽으면 천국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 대전이 한창일 때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1,000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가스실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가스는 살충제로 쓰이는 지글론 비독가스, 지글론 비독가스 5kg으로 1,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동안 2년 동안 독가스를 1만 킬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만 따져도 한 200만 명 이상을 그 독가스실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60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얼마나 얼굴이 착박하겠습니까? 지금 막 독가스로 1,000명이 끌려갔는데 나도 언제 갈지 모르는데, 두려움과 공포와 창백함과 피를 말리죠. 그 두려움 속에 벌벌벌벌 떨고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수용소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치지 않는다 해도 태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here. 글을 딱 썼더니 사람들의 눈이 따스해지고 얼굴이 따스해지며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항상 엎드려 기도합시다. 성경,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 152번 언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극심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시온의 대로를 간직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제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